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여기 3절 말씀부터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함께 나눠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헤롯이 요한을 전에 체포했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일 때문이었었는데 헤롯은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이 어떻게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는 마치 정치가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만사를 타인의 승리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봐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부도덕한 행위를 지적을 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뭐 헤롯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가두게 되고 이제 정치가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5절로 가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헤롯이 민중을 두려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때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금지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행위를 한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연회석에서 아주 춤을 잘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7절을 볼까요? 헤롯이 맹세로 구하여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질적인 어떠한 것, 적당한 어떠한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주겠다. 아마 이제 대개 이제 어른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그렇게 자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좀 줄 만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 이 아이의 요구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볼게요.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헤로디아는 헤롯이라는 이름답게 처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헤로디아의 요청은 잔인했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에 대해 요한이 책망하자 아마도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오자 복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령하고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말 때문에 그만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는 우선 자신의 딸에 대한 맹세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초청객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그만 그 딸의 청을 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을 봐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소름 끼치고 슬픈 이 사건은 당시 존재했던 사회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비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머리는 대접에 담겨 춤춘 소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변치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정욕과 살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를 장사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물러나신 것은 헤롯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격노함으로 돌변한 나머지 분별 없는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란 인간에 대해서 잘 아셨고 또한 예수님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피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1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으나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의 가는 곳을 미리 알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해변을 빙 돌아서 건너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들이 병든 사람을 그분께 내놓았다는 것을 재차 유의하십시오. 그분은 그날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의견은 한마디로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천명을 먹이신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이적입니다.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 나온 제자들은 마치 이 사회의 명령을 받은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제안은 아주 정확했고 또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의견은 타당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만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17절로 가보죠.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단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비극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무리들을 내보낼 필요가 있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보살필 다른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정신과 의사에 보냅니다. 또 물질적인 구호가 필요한 자들은 정부 구호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제공할 신령한 떡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단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일지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능력만 있다면 그 많은 군중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문제 해결책이 정부나 인간의 아이디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무력하게 되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7절을 보죠.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또 드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작은 손인이 굉장히 큰 떡덩이 다섯 개를 가져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작은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 손인의 뒤에는 굶주린 사람이 5천도 더 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이 작은 떡 다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과 물고기는 이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점심이었을 것이죠. 그는 그 작은 것을 모두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에 대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하신 이것이 참된 능력이요 소망이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우리를 미응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로 떼를 지어 혹 100씩 혹은 50씩 앉게 하셨다는 기록을 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크고 넓은 푸른 잔디 위에 각각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 언덕에서 이 여러 가지 색으로 앉아 있는 무리들을 보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적색, 갈색, 황색, 청색 그리고 자주색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적색, 갈색, 청색, 황색 그리고 자주색의 옷들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자주색 옷을 입은 무리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주염료가 이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구식의 비누 이불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비 이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차례로 앉히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이 일을 질서 있게 행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띄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제 예수님께 합리적인 의견을 제안했던 제자들은 무리를 섬기는 신부름꾼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실로 사도들, 제자들, 사역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먹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반해 그것을 기꺼이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추장들만 있고 인디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무슨 위원장이나 또는 어떤 부서의 장급 인사가 되려고 하지 평회원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진정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심부름꾼들인데 심부름꾼은 교회 많이 없고 다른 역할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그것을 건네주는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먹고 남은 조각이란 그 먹다만 조각이 아니라 전혀 손을 대지 않았던 조각 열두 광주리가 가득 남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식을 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열두 바구니가 남은 것으로 보아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을 경우가 너무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 또 이 여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숫자를 헤아려 보면 5천명이 아니라 2만여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남자의 한 여자와 한 아이를 더한다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은 그날 5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무리가 음성을 먹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분은 도리어 기도하러 가시게 되는 거죠.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즉시라는 단어는 화급하고 신속한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의 기록은 오병이어 이적의 결론에서 이상스럽게도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급히 떠나가게 하셨고 또 그분이 제자들로 하여금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왜 그가 당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도시시도를 몰랐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른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리나 칭호상으로도 왕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민주적 과정에 의해서 왕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의사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권능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함께 하심,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귀하게 헌신하고 앞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랍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